알고리즘 브레이커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도파민 중독을 좀 넘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게 뭔지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휘두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유를 갖고 살아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이 짜놓은 덫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너무나 얽매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복음의 주도권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덫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된 사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확증 편향, 편향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떠세요? 막 살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뉴스는 그렇지 않죠. 기쁘고 소망이 충만하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경제가 무너진다 또는 그곳에 전쟁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번에 신입생 그 졸업생들이 많은데 참 비관적인 뉴스도 많죠. 요 최근에는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우리가 참 많이 접하는 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대책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뉴스니까 밝은 소식이 아니라 좀 어두운 소식, 불안한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무섭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것을 검색하거나 우리가 보게 되면 알고리즘은 여지없이 우리를 불안한 사람으로 이렇게 카테고리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연결되어진 수많은 뉴스들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더 절망스럽고 더 비관스러운 것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감옥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이제 유튜브를 볼 때 가끔 이 리셋을 합니다. 근데 그게 큰 효과는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검색하는 그 검색 때문에 쫙 뜨죠. 알고리즘을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알고리즘 불안이나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서 좀 벗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불안을 맡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불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과 도움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안 되죠. 염려라는 게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 말이 그러면 마음 편히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현재 명령 완료 부정형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 그거를 당장 멈추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염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행동 자체를 멈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불안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불안을 자꾸 키운다는 거죠. 그럼 불안한 뉴스를 자꾸 보면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지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더 많이 클릭하고 더 많이 보면 결국 불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멈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불안한 행동을,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들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더 이상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거절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의지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코 챔버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빈 방 안에서 큰 소리 치면 내 소리가 울리죠. 인터넷 안에는 이런 에코 챔버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어떤 주제, 불안이든 의심이든 염려든 그 주제를 선택하면 그 주제와 연결된 것이 계속 에코처럼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코 챔버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또는 청년 실업이 증가한다는 이런 소식들은 누가 더 많이 접하게 되냐면 마치 이런 거죠. 2020년 하반기에는 불황이다, 뭐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보면 그런 피드들이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와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불안의 에코 챔버 속에 갇히는 거죠. 불안의 에코 챔버 속에 갇히게 되면 진짜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걸러서 주는 그것을 보면서 가짜 팩트 속에 내가 갇혀버리게 돼. 이게 에코 챔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을 마케팅하고 그래서 뉴스라든가 뭐 코믹 소식들이 자꾸 그것을 마케팅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갇히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또 안 볼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보는 유튜브들도 있고 채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이고 뭔가 그 참 세상적인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꼭 그것만 또 보게 돼요. 자꾸 더 갇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방벽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내가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소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더라도 그것을 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괜찮죠.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러나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런 것에 끌려간다면,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제 밖에 굉장히 불안과 염려를 더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한 속에 무엇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그런 것은 좀 선택하는 거죠. 좀 약간 거부하고 내 영혼을 흔들 만한 말씀들을 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좀 넣어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우고 그 음성 속에서 내가 살아갈 길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번지를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안한 감동, 감정들을 이제 그런 채널들을 막고 이제 안 본다면 뭘 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많이 사용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이 오히려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곳이죠. 단단한 벽에 갇혀서 육신의 모든 행동들이 제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더라도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환경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행하신 일들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죠.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시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찾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죠. 이게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과거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의지하고 주목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게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이 막 뜨고 있죠. 그래서 증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융계나 기업이나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보는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가, 현금의 흐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게 되죠. 초보자들은요, 그래프만 봅니다. 올라가서 떨어졌어, 큰일 나겠는데 그래프만 보고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프로 투자자들은 유동치는 그런 그래프를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정 상황, 현금의 흐름이 잘 되는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현실만 보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그 대체대표의 본질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록 암울할 수 있고 정말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요동치는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대체대표를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딱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 이끄시는지를 보게 되죠. 이게 영혼의 대체지표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불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 떠오르죠. 그 불안한 마음,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 계속 떠오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불안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불안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겠죠. 그 사랑을 묵상해야겠죠. 일하심을 묵상해야겠죠. 저는 핵심교리를 통해서 제가 핵심교리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묵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름 끝난 거예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 삼은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모든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불안과 감사하게 되면 불안의 어떤 에코 챔버 속에서 비로소 빠져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뢰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키신대요. 마음을 지키신대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성이 있잖아요. 성읍이 있잖아요. 그 성읍을 외부의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외곽에서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켜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아무 외부도 이 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게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외부적인 불안과 염려가 오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마음을 그냥 노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그 불안한 요소에 그냥 노출합니다. 계속 보면서 계속 염려하면서 또 계속 또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키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철동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알고리즘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국가나 기업, 대기업 같은 데 보면 그 전산망이 있는데 그 전산망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보안 시스템이 있죠. 그래야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그 해킹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들을 다 차단하고 막죠. 악성 코드가 들어오지 못하라고 다 차단합니다. 근데 이 전상 그 보호 안보 시스템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들어와서 정보들을 다 빼가겠죠. 해킹이라고 말하죠. 보안 솔루션이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스마트폰이나 PC나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밀려들어오겠죠. 그렇게 밀려오더라도 그런 뭐 염려 같은 것들이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헤집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보안 솔루션이 돼가지고 딱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알고리즘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평안함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안 시스템에 튼튼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아까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 내가 뭘 선택하냐. 여러분들이 불안과 염려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것, 이거 멈추세요. 이거 좀 마음의 빗장을 좀 이렇게 닫으시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부의 그런 트래픽이 나를 해킹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불안하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염려가 커져서 불안해서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불안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